일주일 제 교독에는 시편 90편에서 91편 우리 날 개수함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진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91편 6절입니다.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91편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어 영화롭게 하리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 주님 자체 거처가 되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으며 시작하신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영원한 영역에서 시간적 연속체 밖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이죠. 그 포인트.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려면 수십억 수조 년을 거슬러 올라가 사고가 멈추는 소멸쯤에 도달할 때까지 개념적으로 탐색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는 소멸점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이는 모든 창조물에 앞서 존재하셨던 것을 증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대조적으로 인류는 연약하고 허약하며 일서적입니다. 이러한 덧없음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구절에서 확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로 만드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인간의 육체는 흙에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17가지 원소를 공유하며 이는 우리가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지상에서의 유한한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에서 그 하신과 비교할 때 시간 자체를 완전히 상대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었습니다. 그분에게 천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 재림이 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측정 방식, 즉 날, 달, 해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것을 초월하여 사실은 하나님께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초월한 그것과 완전히 다르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지상의 인간의 삶은 매우 짧으며 종종 밤잠에 깨어났는데 하루가 빨리 끝난 것에 비유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것은 삶의 순환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묘사하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강조합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밀로 하는 죄까지도 마치 그분 앞에 명확하게 전시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덮으려 애쓰며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삶은 극도로 연약하고 빠릅니다. 사망은 피할 수 없으며 우리가 존재의 덧없음을 통해 경험하는 궁극적인 결과, 즉 죄의 싹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 평균 수명은 900년 정도로 훨씬 길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방사선이 적고 대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적인 물의 층과 같은 더 나은 조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균 연령을 상당히 감소시켰는데 이 변화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이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격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나 부패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생에는 마치 재방송과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이게 질문 첫째인데 12절입니다. 삶이 짧기 때문에 이 제한된 기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시간을 영원한 선을 위해 더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감정의 핵심은 주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특정한 시간에 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소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며 낭비된 시간의 비극을 강조합니다. 되돌아보면 종종 잃어버린 순간들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삶을 살며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관련된 구절, 성경 구절 여기 있죠. 13절 여호와의 도로 서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 역량 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뻐하게 하소서. 40일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이 의미와 지속적인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를 바라며 우리의 짧은 시간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영구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영원에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하느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며 하고 섬기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하는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단순히 하느님 당신의 지속적인 거처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묘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피난처, 위로, 안식, 보호가 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찬양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거나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식사용 비둘기 같은 것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사냥꾼이 믿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덫을 놓는 사탄을 상징적인 풍류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끊임없는 거처로 삶음으로써 그분은 당신이 두려워할 때에 당신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며 전능하신 보호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삶의 모든 위험과 두려움 속에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4절. 저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또 다른 강력한 신성한 보호의 풍류, 영어로 analogy라는데 을미 달기 깃털을 부풀려, 알레로기라고도 하죠. 깃털을 부풀려 두려워하는 병아리들이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 날개 아래서 피난처 위로 안전을 찾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진리는 원수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방으로 사용하심으로 이를 입증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록되었을 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밤의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나는 어떤 악도 나에게 닥칠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할 때에 나는 주님 자신이 나의 요새며 나의 피난처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너 곁에서 만인이 너 우편에 엎드려 지나니 이 재앙이 너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사람이 하느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을 때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뭐냐, 생사와 관계없죠. 항상 주님은 그 하늘나라 그 자체가 자기의 그 안식처고 고향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너게 보이로다. 너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의 주 역할 중에 하나는 믿는 이들을 지켜보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러한 보호의 성경적인 예로 열왕기상 19장 5절, 다니엘 6장 22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사도행전 12장 7절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 사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22장 30절, 누가복음 2장 9절. 특히 사탄은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도했지만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11절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원래의 문명을 벗어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호한다는 뜻이지 사단이 뭐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죠.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직면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보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안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라. 이 맥락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을 볼 수 없더라도 나중에 전체 그림으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목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한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그분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험은 항상 성경에 따라 분별되어야 합니다. 13절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도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목적이 아닌 그분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통제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분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14, 15절 볼게요. 당신의 하나님께 사랑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시도로 그분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제공하십니다. 구원 높이는 것과 응답된 기도, 어려움 속에 그분의 임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에 의해 건짐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느님과의 교제 속에서 걷는 것의 큰 유익은 주전자의 은밀한 곳에서 오래 사는 축복인데 이는 그분이 끊임없는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은 오늘 말씀 보면서 다 같이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